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청년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면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다른 모습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번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율법주의자들처럼 의무적으로 종교 행사를 가는 것처럼 군대에서 사병들이 초코파이 하나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는 나오는 청년들도 종종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함과 그리고 가난한 그 마음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신뢰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신뢰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불타버린 지 1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한 14년째 되던 해에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본 그 비전들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7장, 4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처참함이 하루를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고 또 10년을 지나고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 분리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발 강가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모습들 중에 죄악이 간영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진 상태, 그 상황 속에서 거하면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너졌던 성전 대신에 새롭게 재건되어질 성전이 그 성전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져서 그 영광이 흘러흘러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준비되고 있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회복된 이 성전에서 하나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점점 더 지나가서 나중에는 창이란 강을 이루고 그 창이란 강을 이루고 난 강이 바다로 흘러가서 짠맛을 내는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그 바다를 소성케 하여 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에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물, 창이란 강을 이루게 된 물 주변에 보면 많은 생명체들이 그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성함을 잊게 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들으면서 지금 이 소식이 정말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을까? 별로 우리에게는 전달되어지는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러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다시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기쁨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포로됨의 시간이 길어도, 영적인 공고함의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죄악이 너무나도 깊어서 설마 이 죄악까지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답답함과 해방하지 못한 가운데 눌려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참 자유와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참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된 메시지를 이 속에서 발견하고 은혜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생명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그 후반부에 보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나서 흘러갈 수 있는 곳, 스며져 나오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곳, 은혜의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은혜의 근원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중생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교가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교를 해서 결국에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먼저 필요한 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모함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자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시편 130편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간절한 목마름과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리겠습니까? 깜깜한 밤이 지나고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밝음이 오고 빛이 오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기의 모든 그 근무하는 시간이 끝이 나고 참 안식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웰빙 웰빙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무척 관심이 많은 것을 봅니다. 교역자들도 보면 특별히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교역자들이 있는데, 잘 먹으려고 애쓰고 잘 자고 잘 쉬려고 애쓰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웰빙하는 것,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세 가지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는 잘 싸고. 그런데 잘 먹지 못해서 병원 갑니다. 잘 자지 못해서 또 병원 갑니다. 그리고 잘 싸지 못해서 병원 갑니다. 세 가지 잘하면 되는데 세 가지 잘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가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가서 정기검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상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웰빙해야죠.
육신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정기검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만약에 이것이 병든 신앙이라면 내 모습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으로 달려가서 그 약을 우리가 먹고 검사하고 계속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웰빙을 추구하고 치유와 위로를 얻으려면 생명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전,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 이 성전으로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의 사자가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에스겔이 놀라운 은혜의 비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그것이 스며져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조차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분명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또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물이 조금만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바닥을 적시고 이렇게 흘러져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성전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스며나오는 정도였던 물이 계속해서 흐르니까 한 방울 한 방울 계속해서 떨어져서 바위를 뚫어버리는 그 방울의 물의 위력처럼 엄청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그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통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영적 교만과 가문을 일삼으며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사랑의 표현으로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은 15교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외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인 예수를 내어줌으로 호세아가 지불했던 것처럼 나를 위한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 피워내고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그 애타는 마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전혀 반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크리스천들의 모습 속에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정말 종이처럼 가볍게 주님이 십자가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볍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왜 나는 이런 십자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주님 종이로 만든 십자가 이런 십자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자에 맞는 십자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게으름쟁이였던 실라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무거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그 실라스라고 하는 제자에게 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가벼운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 대답하시기를, 얘야, 십자가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네가 받을 상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불평하지 말고 그 십자가 메고 열심히 묵묵하게 나를 따라오려무나 하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그 십자가를 지고 발걸음해서 나아갑니다. 어느덧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들어서 그 십자가 이제는 도저히 나는 지고 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닥에 팽개쳐버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런 십자가를 나한테 주셨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것처럼 저렇게 가벼운 모습의 십자가, 저런 십자가 나에게 주셨으면 나도 감사함으로 잘 갔을 텐데 하는 그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이 제자에게, 실라스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정말 모조품이지만 똑같은 진품과도 같은, 네 주인이 정말 못 알아볼 것 같은 그러한 종이로 만든 십자가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 수 있단다. 이 얘기를 들은 실라스가 어땠겠습니까? 기가 솔깃해지고 그 유혹을 따라서, 좋아, 주인도 모르고 정말 가볍다면 내가 이 십자가 끙끙거리면서 지고 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십자가의 무게에 해당하는 그런 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주는 종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 문을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정말 사람들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힘들게 힘들게 종이 십자가를 미고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양 그 십자가 지고 끙끙거리면서 갑니다. 드디어 그의 생애가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십자가 메고 갔던 것, 종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무거운 십자가 열심히 지고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도 이 무거운 십자가 지고 왔으니까 이 십자가에 해당하는 그런 정말 큰 상, 준비되어진 상, 나한테 꼭 맞는 상, 그 상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렴 내가 주고 말고, 그러면서 그 실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손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언덕으로 올라서 한참을 가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 보니까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보이는 저 황금집이 너에게 준비되어진 너를 위한 상급이고 너를 위한 집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실라스라고 한 사람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황금집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그 몰아치는 강풍에 황금집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왔던 그에게 황금 종이로 만들었던 집이 그에게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 길이 기억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십자가로 바꾸어, 그러한 유익을 위한 십자가로 바꾸어 높이 솟은 아름다운 그 십자가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갈 때 일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준비되어진 사역들, 계획되어진 그 단기 선교의 기간들 속에 자기하고 맞지 않고, 자기의 적성이 맞지 않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단기 선교를 안 가려고 하고 싫어하고 또 거기서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이면 그러면 뒷걸음지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 맞는 것을 원함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뒤로 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그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혹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만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선줄로 착각하게 만들어주기에 좋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발목을 지배하는 그러한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발목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훔쳐도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무릎으로 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허리에 올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우리의 허리에 감쌀 만큼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헤엄쳐서 강 건너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은혜에 잠겨서 바다를 이룬 그러한 것처럼 그 상황 속에 잠겨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지향점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9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교훈을 더할수록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이 자리에 나올수록 계속해서 넘쳐나는 은혜의 강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또 내용이 무엇이냐, 많아진 물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홍수를 내고 생명을 앗아가는 물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아진 이 물의 능력은 홍수를 내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생명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선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유는 곧 생명입니다. 영혼의 자유는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참 자유가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냐? 그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데리고 15세가 된 침팬지를 데리고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140개의 단어 수화를 가르쳐서 침팬지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그 의사를 한번 표현해 보라고 침팬지에게 수화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침팬지가 처음으로 표현했던 말 어떤 말을 표현했을까요? 계속해서 열심히 수화로 노력하면서 애썼던 그 침팬지가 수화로 많은 연구팀 옆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것 Let me out. 나를 내버려주라. 나를 좀 나가게 해주라. 나에게 참 자유를 좀 허락해달라. 그렇게 침팬지가 처음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정말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러한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나는 이제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십자가만 지고 가야 됩니까? 왜 하필 하나님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내 삶에 지금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그런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 아래 여러분들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455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찬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참 자유함, 영원한 정말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가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1절 서두에 기록하기를 그가 나를 데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함을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간구하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아리로 살아가는 독수리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알을 하나 발견하고 산에 갔다 그 알을 자기 집에 있는 닭의 그 둥지에다가 달걀이 있는 곳에다가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아리들이 21일 만에 그 계란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독수리도 그 알에서 깨어나서 부화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병아리들 틈 속에서 살아가는 이 독수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병아리들처럼 똑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똑같이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서는 심지어 닭이 된 그 병아리들 사이에서 이 독수리도 닭처럼 그 날카로운 발가락을 발톱을 가지고 바닥을 파면서 지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부리로 지렁이를 쪼아먹으려고 곡식을 쪼아먹으려고 그렇게 닭처럼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몇 발짝 가다가 푸드득거리면서 반 날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평생을 살아온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유유히 정말 멋있게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한 새를 발견합니다. 옆에 있는 닭에게 묻습니다. 야야, 저기 저 날아다니는 것은 뭐냐? 옆에 있는 닭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건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그리고 제일 힘이 센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에 있는 새, 바로 독수리라고 하는 거야. 너처럼 땅에서 부드득거리는 닭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그 얘기를 듣고 이 독수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닭인 것처럼 기억하고 옆에서 이야기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닭의 이야기를 듣고 평생 동안 닭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면서 어떤 멘토를 만났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완성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주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겔을 이끌고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당시에 보여준 환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곳에 가보면 물이 굉장히 얕습니다. 무릎까지 오거나 혹은 많이 깊으면 우리의 허리까지 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른들 보고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보고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하라 그러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마음들로, 이러한 간절함과 갈급함들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은혜로, 더 넓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얕은 물가에 서 있는 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창이라는 강과 같은 그 은혜의 강에 잠겨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그 기도를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장으로 하나님의 성소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이 흘러지는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장소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전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 변화 없는 삶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창이란 강을 흘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스며져 나가는 그 은혜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소성함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분명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가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모이고 그 중심을 주께로 두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변화들을 은혜의 강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